늘 배움을 갈망하시고 또 일상에서 새로운 관점을 찾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통 뼈가 부러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네, 가장 먼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까만 휠 위에 하얀 선이 딱 선명하게 그어진 걸 보면 사실 되게 고통스럽긴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위안이 찾아오거든요.
아, 원인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맞아요. 의사가 화변을 딱 가리키면서 아, 여기 금이 갔네요. 깁스합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진단이랑 해결책을 내려주잖아요. 부러졌거나 아니거나 아주 깔끔합니다.
그 눈에 보이고 또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는 물리적인 문제들은 우리한테 통제 가능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약간 기계공학이나 인체해부학처럼 인과관계가 뚜렷하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감정, 특히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불안이나 꼬여버린 인간관계, 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혼란 같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엑스레이 기계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맞습니다.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진단의 풍경은 탁해지고 우리는 막 안개 속을 헤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는 바로 이 흐릿하고 복잡한 일상의 고통들을 아주 날카롭고 선명하게 꿰뚫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뜯어볼 자료는요. 매튜 S. 하먼 박사님의 강의 자료입니다. 제목이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인데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쓰인 고대 종교 문헌을 다룬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무슨 고대 근동의 역사를 지루하게 공포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이 텍스트 안에는 현대 심리학이 이제야 겨우 언어를 부여하기 시작한 그런 인간 심리와 감정 조절에 대한 굉장히 실용적이고 밀도 높은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한 남자가 쓴 이 오래된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직장 동료와의 그 숨막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지 그 뼈대를 발라내는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편지 말미에 바울이 반복해서 던지는 명령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솔직히 상황만 놓고 보면 이건 약간 기만이나 자기 세뇌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여기서 그 맥락을 입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는 뭐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휴양을 즐기고 있던 게 아닙니다.
아,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네, 정확히는 로마에서 같은 연금 상태로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연금 상태라는 건 24시간 내내 로마 친위대 군인이랑 짧은 쇠사슬로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했죠.
24시간 내내요? 생활이 아예 없었겠네요?
전혀 없죠. 게다가 언제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사형수가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제발 좀 행복하게 살아 라고 편지를 쓴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역설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가 닻을 내리는 거랑 비슷한 이치인 것 같아요.
닻이요? 오,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러니까 수면 위를 보면 막 내 목숨을 위협하는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엄청 요동치는데 배가 안 뒤집히는 이유는 그 수면의 상황이랑 전혀 상관없이 저 깊고 고요한 해저 바닥에 닻이 콱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닻이 박혀있는 집안이 이 텍스트의 핵심이거든요.
아, 그 집안이요?
네, 기쁨의 대상이 내 통장 잔고나 건강,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 같은 변덕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이라는 고정된 기준점이라는 거죠.
상황이라는 거친 파도가 아니라 깊은 곳에 닻을 내렸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바다 위 날씨는 매일 변하지만 해저의 집안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전등 스위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위치요? 켜지거나 꺼지거나?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다. 기쁘면 슬프지 않은 거고 슬프면 절대로 기쁠 수 없다는 식으로요.
네, 정확합니다. 그 현대의 약간 얄팍한 긍정심리학은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웃으라고 강요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요.
하지만 이 고대 문헌의 통찰은 기쁨과 슬픔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뼈저리게 아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깊은 애도 한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기쁨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회피할 필요 없이 그 슬픔을 온전히 다 겪어내면서도 내면 깊은 곳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뭔가 감정의 스펙트럼이 흑백 TV에서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확장되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나 온유함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 저 사람 성격 참 둥글둥글해 이런 뜻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그 고대 그리스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 단어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나 법적인 잣대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 권리를 고집하지 않는다.
네, 갈등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완화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죠.
흥미롭게도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리더 사이에 교회를 쪼개놓을 만큼 심각한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완전 사르는 판이었겠네요.
각자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굳게 믿었겠죠. 바울은 바로 그 날선 대립 한가운데로 이 관용이라는 개념을 던져 넣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현실적인 반발심을 대신 좀 찔러보겠습니다.
네, 좋죠. 어떤 반발심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시대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오늘날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내 권리와 파이는 내가 악자까지 챙기지 않으면 순식간에 뺏기는 세상에서 말이죠.
완전 정글 같은 사회죠.
네, 이런 사회에서 내 권리를 양보하고 관용이나 온유함을 보인다는 건 솔직히 타인에게 나를 마음껏 짓밟아도 좋다는 호구 인증 아닌가요? 강함보다는 완전 약함으로 취급받기 십상이잖아요. 현대사회가 강경하게 나가는 것과 온유함을 반대 개념으로 두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함원 박사님의 자료 분석을 깊이 따라가 보면 진정한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통제된 힘이요?
네. 자신의 신념이 굳건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타인을 억누르거나 막 핏대를 세워가며 자기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아,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은 굳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관용을 요구하면서 바로 뒤에 덧붙인 짧은 문장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구절이죠.
아... 그 구절.
자료 보면서 학자들 간의 해석 논쟁이 있다는 대목이 되게 흥미롭거든요. 가깝다는 게 시간이 가깝다는 건지 아니면 거리가 가깝다는 건지 의견이 갈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는 종말론적 의미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반대로 공간적으로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숨결처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이 있죠.
그럼 박사님 자료에서는 어느 쪽을 지지 않아요?
이 자료에서는요, 이것이 의도적 모호성이 아주 훌륭한 사례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의도적 모호성이요?
네,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썼다는 거죠.
아,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네, 어느 쪽에든 결론은 같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자이자 보호자가 바로 내 곁에 그리고 내 시간의 끝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굳이 내가 나서서 복수하거나 내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절대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타인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이른바 강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굳이 심판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와, 논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내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다 보면 인간인 이상 필연적으로 취약해지게 순간이 오잖아요.
당연하죠. 불안해지죠.
네. 내가 양보했다가 저 사람이 날 진짜 밟고 넘어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요. 이 취약함은 곧장 우리 현대인의 고질병인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시 내면의 문제인 불안으로 초점을 싹 이동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는 구절이요.
이 구절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알 만큼 너무나 유명해서 오히려 그 무게감이 좀 희석된 구절이죠?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뻔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와 모든 일에 라는 두 단어의 극단적인 대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작은 일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기도는 아주 중대한 일에만 하려고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바울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염려할 일은 제로고 신에게 가져가서 기도해야 할 일은 백이라는 겁니다. 너무 사소한 문제란 없다는 거죠.
머리로는 진짜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참 안 되잖아요. 일상에서 불안이 막 밀려올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켜서 소셜미디어 막 스크롤하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뒷담화하고 넷플릭스 보거나 술을 마십니다.
회피하는 거죠. 다른 자극으로 덮어두려고요.
네, 불안이라는 감정을 맞추시키려고 온갖 딴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 가족이 엄청 큰 병에 걸리거나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 되면 그제야 아, 신에게 기도라도 해봐야겠다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나라는군요.
정확히 우리가 매일 빠지는 함정을 짚어주셨네요. 문제를 회피하고 분산시키는 건 임시방편일 뿐이고 결국 불안은 더 큰 덩치가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이자까지 쳐서 돌아오죠?
맞아요. 이 텍스트가 요구하는 것은 불안이 아주 작은 불씨일 때부터 그것을 들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에게 가장 먼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을 덧붙이라고 한 대목이 아주 큽니다.
감사함이요? 그냥 예의 바르게 요구하라는 뜻이 아닌가요?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전혀 다릅니다. 이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소하거나 끔찍한 문제를 들고 가던 절대자가 내 기도를 듣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두터운 신뢰의 바탕을 둔 선제적인 태도입니다.
아,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법의 반창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진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내 인생의 불안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헬스장에서 하루 엄청 무겁게 들었다고 평생 근육이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요. 불안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올 테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 닷으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피 본능을 이겨내고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삼았을 때 도대체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텍스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평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잠깐만요. 저 이 부분 자료를 엄청 꼼꼼히 읽다가 제 머릿속에서 기존의 상식과 엄청 큰 충돌이 하나 일어났거든요.
오,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셨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감하게 이직을 하거나 나를 갉아먹는 유해한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 엄청 위장이 꼬일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설치면 보통 이러잖아요. 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결정을 못하겠어.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반대로 몸에 나쁜 습관이나 그냥 편안한 현실에 안주할 때는 묘한 안정감을 느끼고요. 그런데 지금 박사님 자료의 논리대로라면 이 주관적인 감정의 불편함이 곧 평강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건가요? 이런 주관적인 평안을 의사결정의 척도로 삼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고대 문헌이 현대의 감정중심주의에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일침입니다.
와, 진짜요?
우리는 평강을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을 때 느끼는 나른함이나 스트레스가 제로인 차분한 심리 상태로 착각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그런 얄팍하고 주관적인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뭐죠?
이것은 절대자와 나 사이에 화해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결코 깨지지 않는 흔들림 없는 객관적 실제입니다.
내 감정 상태가 아니라 팩트 그 자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친다고 표현한 거예요. 원어로는 이게 군사 용어인데 보초병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벽을 든든하게 지키듯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아, 보초병이요?
우리가 어떤 옳은 결정을 내리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내면은 극도의 감정적 혼란과 스트레스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잠수함을 타고 있는 것과 같죠.
밖은 미친 듯이 소란스럽고 잠수함 안도 막 덜컹거리면서 무섭지만.
맞아요. 하지만 잠수함의 외벽 자체는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면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단단한 외벽, 나를 지키는 보초병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평강입니다.
와, 이거 진짜 해방감을 주는 엄청난 통찰이네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막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겪는 진짜 성장을 위한 불편함일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진짜 평강은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궁극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팩트로 아는 거네요.
네. 감정에 속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논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객관적인 평강이 든든한 보초병처럼 성벽을 지키고 있다면 그 성벽 안쪽에 있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소파에 누워 있으면 되나요? 바울은 우리가 머릿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꽤 긴 리스트를 던지더라고요.
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목록이 이어지죠.
되게 기네요.
이 리스트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내는 수동적인 수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수신자가 되지 마라.
네. 우리의 삶을 망치는 모든 파괴적인 행동과 스스로를 갉아먹는 우울은 방치해둔 생각의 작은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거대한 잡초처럼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지휘하는 적극적인 감독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 말은 참 쉽지만 현실은 그렇잖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흰곰 효과라는 것도 있듯이 불안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오히려 불안감이 머릿속을 완전 꽉 채워버리거든요.
억누르려고 하면 무조건 튕겨오르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파괴적인 생각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내 생각의 문지기, 그러니까 바운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네요. 나쁜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좋은 생각으로 그 빈자리를 태우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아, 대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바울이 제시한 이 훌륭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의 목록이 꼭 종교적인 것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요? 성경 구절이니까 당연히 하루 종일 경전만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원 박사의 분석을 보면 이 범위는 우리의 일상 전체로 넓게 확장됩니다.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을 보며 인류애를 느끼는 것.
아, 일상적인 것들이요?
네, 훌륭한 예술 작품이나 영화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는 것까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종교적인 텍스트가 일상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나니 참 놀랍네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즉 실천하라고 덧붙이죠.
아, 실천.
한두 번 좋은 생각을 딱 했다고 마인드셋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뇌의 신경 가소성처럼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의 길을 계속해서 내주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완전 근육 키우는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생각으로 주위를 돌리는 훈련을 반복할 때 아까 말한 그 평강의 보초병이 완벽하게 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방대한 논의들을 청취자분들이 일상에 당장 써먹을 수 있도록 아주 빠르고 단호하게 세 가지로 압축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상황이라는 요동치는 파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에게 닻을 내리기. 둘째, 불안이 밀려올 때 넷플릭스나 술로 도망치지 말고 그 사소한 문제 자체를 들고 기도라는 최우선순위로 직진하기. 셋째, 머릿속 잡초를 방치하지 말고 일상 속 아름답고 참된 것들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면서 내 생각의 근육 단련하기. 맞습니까?
완벽합니다. 이 세 가지의 유기적인 연결이 현대인이 겪는 불안과 감정적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오늘 이 치열한 깊이 있는 논의를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일상에서 바로 실험해 볼 수 있는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이나 걱정을 억지로 멈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됩니다.
네, 흰곰 효과 조심하시고요.
대신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동선 안에서 참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경건한 것 딱 한 가지만 의도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지하철 밖으로 보이는 붉은 노을이어도 좋고요. 동료가 슬쩍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 전원을 잠시 끄고 그 아름다운 한 가지에 생각을 푹 담가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궤도를 그렇게 아주 1도만 의도적으로 틀어주어도 억눌려 있던 그 객관적인 평강이 어떻게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감싸기 시작하는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쾅 뒤흔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두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진정한 평강이란 단순히 위장이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나른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해야만 하고 모든 스트레스와 불편함은 무조건 피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우리 현대의 이 강박관념이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깊고 단단한 진짜 평강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저 파도치는 얕은 수면 위에서 멀미약만 찾고 있느라 저 깊은 바다 아래 나를 완벽하게 붙잡아줄 수 있는 거대한 다체 존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며 낡은 생각의 틀을 깨부수기를 주저하지 않는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동치는 일상 한가운데서 당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닻을 묵직하게 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